여러분 아시는데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온 세계 기독교가 이날을 기념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많은 고난, 고통, 근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서에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 고난에서부터 해방받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욥기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고난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고통, 고난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 신앙의 고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와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욥기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고난과 함께 신앙적인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 1장에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고 욥은 세상적인 면에서는 악에서 떠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미리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의 그 모든 가정, 모든 식구들을 소개해 줍니다. 아들이 일곱이고 딸이 셋이고 그리고 재산은 이와 같이 말, 낙타, 그리고 소, 암나귀 또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종들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욥은 그 시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에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애씀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생일을 당하게 되면 자녀들 다 집에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 그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 식구들, 이 자녀들이 세상에 흐트러진 삶을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욥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감사하는 일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수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느 날 사탄이 그 욥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합니다. 결국 욥은 그 자녀들이 침탈당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거나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압살을 당해서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범해서 욥의 모든 재산, 소와 낙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이 지경 됐을 때 욥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욥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욥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생각을 이와 같이 빼앗아가는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회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 소망,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정열적이고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집에서 교회로 출근해 가는데 앞에 한 10m 앞에 어떤 한 중년 남자가 말이에요. 한 50대쯤 돼 보이는 중년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 서로 이와 같이 지나치게 되는 그 지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이 없을까? 저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올까? 이래 보다 보니까 얼굴이 좀 노랗고 말이에요. 너 이상하게 저 사람이 근심 속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슬쩍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롬 하고 갔어요. 살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크게 아시죠? 살롬 했어요. 그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번쩍 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데? 나를 살롬이라 그러네. 회사를 경영하고 직원도 있고 주변에 거래처도 많은데 자기가 병들고 얼굴이 좀 노랗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왜 그래 왜 그래 언제부터 그래? 이 사람이 간암이 걸려서 한 사기에 빠지고 있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쑥덕쑥덕 하는 소리가 들려요. 노인들이요. 보통 대화는 잘 안 들려도 욕하는 소리는 잘 들립니다. 노인 앞에서 절대 욕하지 마세요. 거리가 있다고 슬쩍슬쩍 보면서 눈치만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아, 저 사람 죽는데 곧 죽는데 사악이래 간암이래 쑥덕쑥덕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나를 죽을 놈으로 생각하는데 말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데 나를 살 놈이라고 그러느냐. 정신이 바짝 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누군가 하고 살펴보니까 교회로 쓱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저분이 목사님인갑다.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그 다음 교회 나갔어요. 저 뒷자리에 앉았어요. 고개 푹 숙여. 그 다음 줄 또 오고 또 그 다음 석 달을 다녔어요. 목사님 저 인사로 나오시기 전에 그냥 휙 가고 하니까 목사님과 마주치지를 못했어요. 석 달을 지나니까 조금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석 달 지난 다음에 목사님을 인사할 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은 몰라요. 살 놈인지 죽을 놈인지. 그런데 목사님이 인사, 목사님 잠깐만 뵐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잠깐 앉았어요.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석 달 전에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저를 보고 살놈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아,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살놈이래. 저 목사님이 나보고 살놈이라 그러면 누구가 날 보고 죽을 놈이라 그럴 수 있겠는가.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생각하고 살놈이라고 하는 생각을 머리에서 자꾸 하니까 입맛이 돌아오고, 한 두 달 지나니까 걷는데도 힘이 생기고, 전에는 고개 푹 숙였는데 이제는 고개가 빠닥빠닥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얼굴이 자꾸 좋아진다. 체중이 어떻게 돼? 아, 내가 지금 3kg 늘었어. 아, 그래. 열심히 밥 먹고 나는 살놈이다. 나는 살놈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살놈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건강을 차츰차츰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회사에 다시 출근하고 직원들을 거느리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인가 살 놈인가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 얻을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요. 이 한마디가 그 영혼과 그 육체까지도 다시 회복해 주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했을 때가 아니고 할 무렵에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저는 조그마한 16세대밖에 안 사는 산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야, 예, 너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 공부를 그만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설득시켜야지 일방적으로 아버지라고나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6.25 전쟁 사변인 전쟁하는 틈에 저 형님 네 분이 전쟁에 군대로 갔어. 너 형들이 이제 휴전이 됐다니까 너 형들이 곧 집에 올 것 같다. 그러면 장가 보내야 되고, 또 장가만 보내면 돼, 살림을 내줘야 되고, 적은 재산에 이 다 하다 보면 너 공부시키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랬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맞잖아요. 아버지로서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 넷에 잘 골고루 분배해 주는 게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농사일을 했어요. 배웠어요. 시키는 대로 저거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고 그러기를 1년이 지났어요. 요즘은 여러분 가스로 뭐 집에 다 생활이 편리하지만 옛날에 시골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만들어놔야 여름 봄까지 뗄 수가 있어요. 그걸 산에 가서 나무를 뭐 산촌이니까 조금만 가면 산이니까 했어요. 아, 그날따라 무척 추웠어요. 금년따라 오늘 제일 춥지 오늘 5도랍니다. 그래서 내일 입고 왔어요. 감기 들릴까 봐. 입고 오는 게 낫지 서울교회 설교하고 내 감기 들릴 때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하다가 하도 추워가지고 소나무 큰 소나무 밑에 양지 바른 쪽에 앉아 달달달달달 떠는데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 따라서 저렇게 일만 잘 배우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아니다. 옛날 생각이 나요. 그때 옛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제가 도전을 했어요. 못되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주일학교 가보니까 선생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고 예수님도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내가 살아있다 하고 아주 거룩한 음성으로 제게 들려주시오. 아니면 밤에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세요. 그런다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 줄도 모르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아니지. 그 본 교회가 그 산이 길로 떨어졌어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공부를 더 해야지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그 못하게 하는데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방에. 아버지 방이나 내 방이나 똑같지만은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아버지 무릎을 꿇고 내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봄에. 깜짝 놀랐어요. 이놈이 말이야 내 신분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왜 그러나? 왜? 그러더라고. 나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공부 그만하라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른 아들을 위해서 하시고 나는 좀 떠나겠습니다. 한참 계시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아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떠나요. 시골길 꼬불꼬불하잖아요. 집이 보일 때까지는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여기서 몇 발줄 정도만 집이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집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저기까지 공부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돌아섰어요. 이제 버스 타러 가는 거예요. 그래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 떠도 괜찮아요. 교회와 기도할 때 눈 감고 밖에서 눈 뜨고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러시던데 나 이제 세상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여기까지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아버지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집을 떠나는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집을 떠난다는 것이 불안이에요. 공포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도시에는 내 친척이라고는 10촌 이하도 없어요. 이상이 뭐하니?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갔어요. 왜? 오직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간에 다 말하면 누군가 나한테 몽둥이 들고 올 것 같아가지고 나는 여기까지만인데.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가는 모든 길이 세상에 아버지가 등록금 주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서울 장신대 와서 졸업했어요.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 또 입학을 했어요. 내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욥은 그의 생활에서 언제나 자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아픔만 느끼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여기에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문자로 받았는데요. 30분만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성가대가 5분 찬양할 줄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25분에 여기 나섰어요. 30분 하려고 그러면 55분까지 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50분이었는데 성가대가 내 5분을 뺏어갔어요. 내 마음에 보기에. 그래서 5분을 더 할까 마칠까 지금 망설이는데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절충해서. 욥은 그 고통에 몰두하지 않고 그 실패에 몰두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해요. 그럴 때 욥에 새 친구가 나타납니다. 저놈이 이런 고난과 이런 실패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도 뻔뻔스럽구나. 욥을 교만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자기 좀 의롭게 산다고 교만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나 사실 욥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욥의 소원은 뭐예요?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칭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욥기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과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왜 내 가족이 이렇게 분지박산되고 내 재물이 왜 이렇게 다 빼앗겨야 되고 내 몸에 종기가 일어나서 귀앗장 들고 뭐 슬슬 끓어야 시원할 정도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개하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했지요. 나도 그럴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혔어요? 오늘 불러주실 것이면은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남 그 자체가 만족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뭐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내 이럴 때 왜 나를 안 도와줘 할 필요. 하나님은 그 만남으로서 우리에게는 만족이 된 거예요.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교회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서울교회 처음 태동할 때부터 제가 함께 이 목사님 뒤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서울교회가 어려움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미안합니다. 말을 퍼뜨리지는 마세요. 그 이야기 듣고 박노철 목사 좀 만나자 그랬어요. 만났어요. 당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서울교회가 배려해 주는 대로 하고 적어도 한 2000km 아니야 2km 밖에 가서 교회를 네가 다시 시작을 해라. 충분하다. 그 후로부터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고는 끝났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4시에 서울의 어느 교회가 교회 회복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 교회 형편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갔어요. 15년 동안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그 원로 목사님 총회장 하신 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오늘 모든 것에 회복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은 서울교회다.